기도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파하겠습니다. 주여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받을 우리 모든 참사랑 가족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자성 집사님은 바둑을 참 좋아하는가 보더라고요. 이게 바둑은 그 상당히 두뇌 싸움입니다. 그래서 나는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재미도 없고. 근데 약간 볼 줄 알면은 그 프로 기사들이요 하는 것을 보고 아, 뭐 그런가 보다 이럴 정도죠. 근데 더 관심 있는 사람, 잘하는 사람은요. 그 기사들이 돌 하나하나 놓는 것을요. 이야, 굉장히 감동하면서 막 그걸 봐요. 이창호 구단은 어렸을 때 미술 시간인데 학교에 가서 미술 시간인데 그림 그리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깜짝 놀랐다 그래요. 바둑판을 그려놨더래. 미술 시간에.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뭐 아예 그냥 바둑에 미친 거죠. 이런 사람들이 바둑을 놓는 거는 우리하고 다른 거죠. 예, 스마트폰도요, 자꾸 좋은 걸로 바꾸긴 하지만, 100분의 1도 사용 못 해요. 그래서 겨우 뭐, 이제 전화 받고 하고, 뭐, 문자, 뭐, 그, 보내고 받고 이런 정도죠. 근데 스마트폰을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뭐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뭐 거기다 일정도 짜고 뭐 거기서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알면 알수록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전화 걸고 받고 뭐 문자 주고 받고 이 정도만 있는 전화기 사실은 가지고 써야 돼. 예. 좋은 전화기 가져봐야 그 가치 있게 다 쓰지를 못하니까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괜히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복음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 복음은 굉장히 간단하고 쉽지 않습니까? 복음의 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것만 제대로 알면 돼요.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다 구원하였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영원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만 믿으면 돼요. 이게 복음이니까요. 그런데 이 복음 안에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더 많은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복음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바울이 감탄하기를 기쁘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또 아는 소리 또 하는가 그러지만은 이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전에 우리 강태형 목사님이 우리 이게 강동로에 쪽에 그때는 강동로에 있는데 우리 강남로에 쪽에 그 전도학교를 왔다고요. 이 양반은 서기만 하면 그래 전도학교 와가지고 첫 시간에 탁 서론을 얘기해요. 오늘 우리 이제 주보 뒷면에 나와 있는 요거 한다고요. 여지 없이 해요. 복음 소식 구원의 길을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에이 그렇게 할 게 없네 또 한다죠. 아주 고개를 흔들면서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좋대요. 그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그 말씀 또 하는데 또 또 너무 감동이 되고 또 너무 은혜가 되고 그 말씀 딱 제시하고 다른 얘기를 또 하는데 너무나 연결이 되고 답이 되는 거예요. 어르분이 더 깊이 들어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압니까? 얼마나 깊이 들어갔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예배소 3장 19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도 얘기하기를 그 널리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를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랬어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얼마나 높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은지 알 수가 없다. 우리 참사랑 가족 여러분들이 오늘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깊이 발견하고 더 풍성하게 깨닫고 더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인 인지도 모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제가 영원한 예수, 완전한 예수. 그 첫 번째 말씀은 여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멜기세덱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분과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5장 11절에서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멍청함으로 그 말이죠. 못 알아들음으로 그런 말이겠죠. 설명하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우리가 이때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넘어갔던 것은 오늘 한꺼번에 오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던 겁니다. 멜기세덱은요, 오늘 본문을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가지고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간 그 소돔 고모라 군대하고 연합군이 싸워가지고 완전히 이 소돔 고모라가 망했잖아요. 이걸 이제 자기 조카가 잡혀갔기 때문에 찾으러 간 거죠. 그때 나와서 이 아브라함이 이겼잖아요. 숫자는 적지만은 그들을 이기고 그 재산을 다 도로 찾고 자기 조카를 찾으고 난 다음에 그때 승리하고 나니까 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살렘 왕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란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고요. 큰 감동을 받고 자기가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그때 처음으로 이제 이 성경에 처음 나와요.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 저자는 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다시 끄집어내어서 또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싫어하지 마시라고요. 반복할 때는 저기에 그 어떤 더 큰 의미가 더 깊은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가져야 돼요.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사단과 죄와 지옥에서 건져내셨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지만은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아, 너는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내가 지목한 자에게 향수를 부어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때 이후로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잖아요. 모세야,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야 너는 저 28장에서 34장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이죠. 출애굽기요.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 그 자식들에게 기름을 부어 향수를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해라 그랬어요. 엘리야에게 말했잖아요. 너는 마할 몰라에 가서 농사짓고 있는 저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향수를 부어 선지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란 말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란 말인데 말하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보내서 그를 통해서 너희의 죽었던 허물가져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려주겠다는 회복시켜주겠다는 축복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이고 메시아의 약속이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사실적으로 그대로 오셨다는 말이 신약 새 약속이고 그 말이 바로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그 비밀을 여러분이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미국에 가서 기름 부었다는데 무슨 기름 부었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부분 목사님이 모르더라고요. 올리브유 부었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에도 올리브유가 많이 수입되기 때문에 올리브유 한번 머리에다 부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끈끈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건 먹어야지 그건 여기다 부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보면은 향수를 만들 때 그 뭘 섞어가지고 멧돼지로 섞어가지고 만들어내게 다 있거든요. 이 번역한 물이 사실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말을 쓸 때 가로하고 향수 이렇게 써놨어야 돼요. 허브 기름이에요. 향수예요. 이번 날 우리가 개혁자들이 한번 그런 마을에 가는데 갔더니 얼마나 그 방에 들어가니까 냄새가 향기가 나는지 나오기 싫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예 안 나와. 우리 가서 밥 먹고 있는데도 한참 안 와서 다시 찾아왔어. 이 향수가 좋은가 봐. 그런 향수를 임직을 할 때 이제 부은 거예요. 누구 살 때? 선지자 세울 때, 제사장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이 세 사람의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떠난 인간을 하나님 만나게, 죄 지은 인간을 완전히 용서받게, 그리고 우리의 진짜 원수인 사탄에게 망한 우리 인생을 거기서 건져내어서 그 원수 제하고 살려 구원해 줄 그분을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그것이 구약의 약속이에요. 메시아 약속.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역할을 그 메시아 역할 그리스도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정말로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유대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뭐 왕이 되는 건 맞다. 왜 다윗이 자손이니까 다시 그 유다족 속에서 왕이 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레위인이 아닌데 제사장이 어떻게 될 수 있냐. 근데 그렇게 이유를 유대인들이 달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을 향해서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여기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레위는 누구 자손이죠?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그 레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상 야곱이잖아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 아브라함의 손자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 열두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아브라함 때는 그 허리에 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손자가 어떻게 할아버지를 축복할 수 있습니까? 이게 설명을 여기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설명하기를 저자는 예수님이 레위의 반차, 즉 계열을 타고 나온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벌써 이미 있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계열을 쫓아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축복하던 그 제사장, 그게 바로 멜기세덱인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바로 그 계열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저자가 설명합니다. 간단히 이렇게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위는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레위를 낳았어요. 그런 게 손손자죠. 그 자손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은 레위의 조상이니까 레위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 자손이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의 지위보다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의 지위가 더 완전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십일조를 받았던 멜기세덱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레위보다 더 우월한 제사장이시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의 사역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제사를 통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자신들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6개월 동안 계속 아침 저녁으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 앞에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속죄제까지도 지낼 수 있는 제사장이었으니까 그들보다 우월한 게 당연한 게 아니냐고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의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모세를 통해서 제정된 율법을 따라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율법이 있기도 전부터 있었던 제사장으로서 율법의 수준과 한계를 뛰어넘는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7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봅니다. 주님도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자가 굉장히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결론만 쉽게 정리하면 되는데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세워진 제사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완전한 제사장이고 영원한 제사장이시란 그런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유대 계열이고 레위 지파도 아닌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한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의 본문을 뭐라고 말을 합니까?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와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시편 110편의 4절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요 온전한 제사장이시다. 아멘. 멜기세덱은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지만 이 사실만은 제대로 붙잡으면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제가 있다고 지금 어렵다고 과거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 안 되신 분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 미래가 암담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레멘트들은 주님께 완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앞길이 훤히 열려요. 과거가 당장 청산되고 지금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심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미래를 다 준비해 놨어요. 다만 여러분이 눈을 떠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계획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자시며 완전한 구원자십니다. 이것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우리 미래가 승리되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과 완전성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누리자는 겁니다. 영원성과 그리스도의 영원성과 완전성을 우리가 가지고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제 제가 그 어느 신학원에 좀 시작한다고 말씀해서 그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다 몰라요. 나도 그것 때문에 막 머리 다 뽑으면서 회개했다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처음에 인간이 나오잖아요. 그 인간이 3장에서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처럼 죽어버리게 되었고 지금 불순종 아들까지 역사하는 그 영에 의해서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를 영원하게 생명으로 살려주실 수가 있는 분이세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럼 예수 영접했을 때 뭐가 회복된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있는 1장 26절과 28절에 있는 본래 인간으로 회복된 거라 이 말이요. 아멘 하신 분들은 더 많이 복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근데 처음 인간 회복됐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때 내 생각에는 내가 처음 인간으로 회복되었으면 왜 또 내가 실수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구원받았고 주의 성령 체험했고 내가 정말 성령 충만의 비밀도 내가 알게 되는데 왜 또 넘어지는 거야? 왜 예쁜 여자만 보면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야 이거? 왜 사람이 미운 거야? 차만 싹 길어두면 또 욕을 막 쌍욕을 하는 거야? 왜 더러운 욕심이 나느냐 말이오? 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그렇게 더티한 인간으로 살아가야 되냐 말이오? 또 회개해야 되고 왜 반복해야 되냐 말이오? 그게 너무너무나 나는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정말 구원 아직 못 받았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내가 이게 회복이 됐다는데 구원 받았는데 내가 왜 이렇습니까? 얼마나 울고 불고 했는지 몰라요. 목사가 되어서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 그러나 어느 날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한 번도 뒤집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실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3장에서 타락하기 전에는. 그런데 타락했어요 안 했어요? 넘어졌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가 회복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 몇 가지를 더 주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 번 주님의 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따라합시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 히브리서 6장에도 나오는데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이 또 실패가 되냐 안 되냐 지옥 갈 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외 조항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외 조항이. 그 난 하나님 앞에 가봐야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언제 한번 메시지 할 기회가 올 줄을 생각합니다. 근데 아담 하와가 실수했던 것처럼 또 넘어지게 돼 있다 인간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우리가 실수하잖아요. 또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도 누리지 못했던 축복을 한 가지 주었는데 이 세상이 하도 험하게 지기 때문에 주었는데 그게 지금 계속 메시지에 나오는 24시와 25시와 영원이에요. 그 말의 비밀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 승리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면은 할렐루야. 그때 네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근데 그걸 24시간 해버려라. 이 오실을 해버려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려라. 그 말이. 네가 영원히 그를 의지하면 너는 영원히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사도행전 예배수 6장에 이렇게 말씀했죠. 뭐 무장을 참 완전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면서 성령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면서 무시로 18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네가 충만히 받으면 승리할 수 있다. 예배서 5장 18절도 말씀했어요. 술 취하지 말고 세상 것으로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취해버려라. 그러면 네가 승리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제가 여기 마지막에 앉아서 기도가 무슨 기도했겠어요. 주여,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저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해야 돼. 그러면 성령 충만한 기도 다릅니다. 성령 충만한 봉사 다릅니다. 성령 충만한 삶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제 해결돼 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급해가지고 예수님 믿고도 예수님 부인하고 막 세 번이나 저주한 부인하고 하던 베드로가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는 숨어서 못 나오고 이러고 있던 사람이 문을 박차고 나갔잖아요. 그때 이후로 그들은 계속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성령 충만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끊임없이 24시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다른 기도 다 필요 없어. 주의 시간되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러면요, 내가 하는 일이 안 되고 성령께서 그 시간에요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막 하게 돼 있다니까요. 사업도 그래 한번 해보세요. 직장 생활도 그래 해보세요. 직장 들어가자마자 아이고 오늘 또 일이 많네, 이거 어떻게 이걸 다 해내지 이러지 말고 주여 보셨지요? 제가 오늘 할 일이 많습니다. 성령으로 내게 순간순간 충만하게 하사 지혜도 주시고 처리할 능력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자, 서비스로 말씀을 설명했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23절에 제사장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그 제사장들이 죽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 제사장을 임명하고 세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김동원 목사님은 120년까지 살면서 계속 해먹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혼자 많이 해먹어라. 나는 간다. 나는 80 정도면 가겠다. 이제 그리고 지금 은퇴할 거다. 절대 하지 마라.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는데 나는 그래 생각 안 해요. 왜 하나님이 후대를 주었게요? 내 시대를 일을 마쳤으면 또 다음 세대가 일을 하도록 해줘야죠. 장로님이 판단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나의 길을 이제 마감하고 다음 세대가 또 해야 된다. 그들은 더 능력도 있고 더 지혜도 있고 더 잘할 수 있다. 나는 그래서 렘넌트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고 생각해요. 꼭 우리 선배들이 너무 잘했고 그 선배는 더 잘했고 그거 아닙니다. 그건 동양사상. 그러니까 공자를 넘어서지 못하잖아요. 석가를 절대 못 넘어서 동양은.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저 아인슈타인 넘어선 지가 벌써 오래됐어. 바블라버스 알지도 못해. 그 정도로 넘어가 버렸어요. 소크라테스. 그 옛날 영감이야.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막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진취적인데 우리는 자꾸 과거지향적으로 가는 거예요. 새 시대는 새 인물을, 새 사람을,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며.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원합니다. 이 다음 시대의 메신저가 나와라, 너희들 가운데서. 너무 유목사님 바라보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야 세계복음화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말 잘못했으면 용서하시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24절에 말하기를 예수는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는 영생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35절에, 25절에 말하기를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할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어느 예배학자가 말하기를 그건 안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한번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신단 말이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건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예수님도 하나님 맞긴 하지만은 성자 하나님은 한번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다시 사셨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한 번도 죽은 적도 없고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죽으면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못하는데 죽지 못하시고 거짓말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맨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 죽었나 내가 이 녀석아, 이 녀석아.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그래 하지 말고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잘 구분해서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 나도 할 말은 없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것을 보좌에서 옆에서 하고 계신 것을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모든 문제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든 과거도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습니다. 모든 현재 문제도 끝났습니다. 모든 미래 문제도 아직 안 남았어요? 끝났어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 안 되시면 돌아가셔서 예배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과거 문제 끝나고 현재 문제 끝나고 미래 문제도 완전히 끝내시고 다 보장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세요. 내가 꼴깍하면 하나님 나라 가요. 백순독 권사님한테 찾아갔더니 예, 그 속초 갈 일이 있었거든요. 갔더니 우리 예, 목사님들하고 같이 우리 이제 그 여름 수련회 간 거거든요. 시간을 잠깐 내 가지고 직접 차를 몰고 갔어요. 그래서 계시더라고요. 저 알아보시겠습니다 하니까 최 목사님 아직은 총이 계셔서 감사했고 아직은 건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드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라고. 딸들이 너무 걱정되셔서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어리 때문에 여러분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게 이상이 집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최고 이 땅에서보다 최고 좋은 집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이요. 요한복음 14장 다시 읽어봐야 내 말 아니라니까.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가서 처소를 다 준비가 끝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도마가 물었어요. 우리가 당신이 어디로 간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거 몰랐냐? 나 믿는 사람은 바로 천국에 가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과거의 상처, 죄의식은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 현재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순간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 잘못 찾아봤어. 현주소 잘못 찾아봤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모든 미래 문제는 전부 주님께 맡겨버리면 끝납니다. 맡겨버리면 됩니다. 네 염려한다고 키가 이만큼 커지지 않나. 걱정하지 말고 다 맡겨버려.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이 구원의 영원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그게 완전성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구원자십니다. 25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어떤 분은 최 목사 보고 교회 왔다 그러는데 날 보지 마세요. 근데 언제 어디로 갔는지 없어. 난 아직 여기 있는데. 그때 내가 뭐라 그랬냐. 날 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세요. 예수 바라봐야 됩니다. 오정부 있다 여기 오니까 목사님 나 이제 교회 그만 다닐래.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최 목사님도 가고 뭔 재미로 다니니. 나도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도. 나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뭔 말인지 이해 아직 안 돼. 근데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내가 이제까지 가르친 게 날 가르친 게 아니고 당신 주님을 가르쳤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라봐라. 그리스도 내가 가르쳤다. 예수님 가르쳤다. 그랬더니 그 애도 그렇대. 나는 이제 당신 배신하고 이제 가는 거니까 나 같은 거 기억도 하지 말고 전화질도 하지 말고 어디도 말고 가지도 말고 그리고서 그 제 새로 오신 목사님 잘 모시고 그분을 이전에 목사보다 더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 말씀 따르면서 살아가라고. 될란 건 모르겠대. 그래서 인정적으로 목회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제자 찾느라고 아주 일부러 이 무정하게 합니다. 내가 정말하는 사람인데 무정하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지금도 그게 때가 좋대. 이래지라고. 탄산 버정원 나만 봐주세요. 이러면서. 그래갖고는 제자 안 나오더라고. 아, 근데 내가 미국 가서 그때 권사님을 딱 만나서 거기 사신다고 해서 한번 찾아갔더니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다른 목사들은 안 그렇던 목사님 너무해서 내가 뭘 너무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말이. 글쎄 전화질도 하지 말고 오지도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고 절대 잊어버리라고 편지지도 하지 말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자기 전화 몇 번 들었다 놨대요. 자기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어려움이 꼭 목사님 좀 의논해봤으면 좋겠는데 몇 번 놨다 들었다 했다 그러더라고. 어디는 버스를 타고 오다가 돌아갔대요. 그때 오시지 그러면 그렇게까지 그렇게 순종을 잘하냐고. 그때는 뭐 순종도 안 해도 안 하더만 왜 그 말은 그렇게 순종을 잘해. 내가 그랬더니 그러면서 내가 사과했어요. 미안하다고. 그게 목사의 목사와 목사 간에 교회와 교회 간의 윤리요 우리끼리의 도덕이다. 나는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 또 다른 분이 난 그 교회 떠난 사람인데 계속 가서 그러면 후임자가 어떻게 일하겠냐.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거다. 나도 당신이 얼마나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또 결혼식 있으면 가고 싶고 하지만은 그 참고는 안 가는 거다. 어떻게 하고 싶다고 다 하고 다 그런 거냐. 못한다. 그랬더니. 그래서 그런 줄 알지만 너무 했어요. 그러면서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말고요. 인정에 끌려서 이 교회에 다니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이 영원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조금만 좀 헤트러져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계단에 섰는데 글쎄 내려가는데 이번에 인사하다가 잘못하면 지나가면 못하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나한테만 인사 안 했다고 그러면서 틀어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거야. 권사가 돼가지고. 그렇게도 어린 아이입니까 아직도. 그렇게 어린 아이입니까. 인사하면 찾아와서 정사한테 왜 인사 안 해 그러면서 나야 나 왔어 그러면서 인사하지. 그때 그분이 그러더라고. 지나가다가 인사를 하고 지나가요. 글쎄 나하고 같이 딱 이렇게 마주하는데 앞으로 지나가는 인사. 그래서 나는 이제 처음 부임을 했기 때문에 저분이 날 몰라보나 그러면서 돌아봤더니 나도 이상한 사람이지. 집사님 어디 가요? 그러고 말했으면 됐겠는데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쳐다봤다니까. 나중에 그 말을 했더니 집사님 왜 나하고 감정 있냐고 왜 인사를 하고 지나가냐고. 그러니까 언제요? 그러면서 했는데 이 양반이 눈이 안 보이는 거야. 눈이 나빠가지고 안 보여.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 어떡합니까? 내가 잘못이지 그거는. 어찌 사정이 없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섭섭병 같은 거 걸리지 말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 다 끝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이제 천국 갈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함께 살 거예요. 하찮은 거 가지고 이렇게 섭섭하게 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것 때문에 내 신앙 흔들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문제 만들고 그런 옹졸한 인간 되면 안 돼요. 주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결론 내립시다. 구원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조금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구원은 구원을 받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좀 잘못하면 섭섭해해도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얘야 정신 차려라. 다시 잘하면 된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우리 렘넌트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멍석 깔아놓고 됐다 우리 목사님 넘어야 된다 해서 막 가자 그러면서 그건 아니지. 그 말 아니잖아요. 넘어지지 않은 사람에게 말할 때 너 넘어지면 죽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넘어진 사람을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괜찮다. 다시 일어나면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때에 따라 다른 거라 이 말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칠면조냐? 아니에요. 시류 따라 사는 거 아니라고요. 그게 진리라고요. 22절의 결론이 나와 있습니까? 영원하고 완전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언약의 주 보증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틀림없이 더 좋은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보다 신약의 성도들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넘어서서 구약 성도들과 초대교회인들은 이 세계 복음화를 잘 몰랐다니까요, 글쎄. 세계 복음화를 위해 더 좋은 언약을 가지고 더 좋은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충만함의 축복도 언약도 우리가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법적인 보증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완전하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일 가까이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좋은 언약대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잠사랑가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소망을 지금부터 미래를 향해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언약을 축복을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는 한 주간 남은 생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제사장 우리 아드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선지자로 왕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영원히 구원해 주시어 하나님 자녀의 신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해 주시는 정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잠사랑 가로도 이번 주간에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가는 곳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모델이 되게 하시며 모든 사람들을 보는 눈이 열려 저들을 살리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 제자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낙심한 분을 일으켜 주옵소서. 지금 실망한 분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